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종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이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가장 실천하기 어려워하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증오하지 않을 수 있나입니다.
솔직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제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원수라는 말 자체가 나에게는 증오의 대상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자체에 사실 굉장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증오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니 증오하지 않게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사실 이 주제는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오를 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람을 미워하는 게 정말 죄인가요? 정당한 분노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도 죄악을 아주 혐오하시고 증오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달리 우리의 증오와 미움은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경우가 많고 통제되지 않아서 나 자신을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용서하면 그 사람이 벌을 안 받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평한 건가요?
악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그 악한 자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을 잘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미움과 증오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칠까요?
그렇네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괴롭힌 사람은 정작 자기가 그런 일을 했는지도 했다는 것을 기억조차 못하고 아무 일 없이 사는데 피해를 당한 사람은 항상 그때가 기억나서 고통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미움과 증오는 상대방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이 말씀에서 쓴뿌리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원한과 증오를 말합니다. 이것이 누구를 괴롭게 할까요? 원수 같은 사람에게 분노를 뿜어내기 전에 이미 내가 먼저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니 원수 같은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도 저를 배신할까봐 의심부터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 사람들을 믿기 어려워지고 가족들한테도 짜증을 더 많이 내게 되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한 사람을 향한 미움이 내 삶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나의 마음, 나의 관계, 나의 평안, 심지어는 나의 건강까지도요.
악한 사람을 향한 증오를 멈추는 것이 아무리 나를 위한 거라고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잘못한 사람은 아무 벌도 안 받고 피해자인 제가 용서까지 해야 한다니 억울한 마음도 들어요.
네,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의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벌을 안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봐주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사람의 잘못을 다 판단하시고 행동한 그대로 대우하실 거라고 하니까 일단 안심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원수에게 선으로 잘 대해주라고 하시네요.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단순히 복수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하게 베풀어주는 거죠.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듣고 보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판단하시고 최종적인 조치를 해주실 거라는 걸 믿어야만 가능한 거네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까지 그래도 잘 해줄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안정감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어요.
악한 자에게 바로 보복을 하지 않는 가장 완벽한 모범을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숨쉬기조차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 뽑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의 옷을 나눠 갖기 위해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복수를 외치지 않으셨고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용서를 구하셨죠.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순간 완전한 인간으로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예수님이 느낀 십자가 고통은 진짜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용서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용서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보기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를 배신하고 괴롭힌 사람들을 보면 자동으로 분노가 올라오는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인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신자들 안에서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증오를 멈추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로마서 5장 8절,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네요. 그렇다면 저도 상대방이 당장 회개하지 않아도 그저 용서해야 할까요?
네, 결론만 말하면 일단 그렇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까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사실 진짜 용서는 상대방의 반응과 무관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제가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대방이 사과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상대방의 사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계속 죄악을 저질러도 그냥 놔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과하기도 전에 증오가 아닌 사랑을 제시했다는 거죠. 만약 내 원수가 평생 사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평생 증오 속에서 살 건가요?
에베소서 말씀은 지금 당장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내가 적극적으로 자유를 누리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뭔가 큰 그림은 이제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 증오를 멈추지 못하죠. 하지만 용서는 감정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나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이 말씀대로 먼저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정말 감정대로만 합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직장이나 학교에 안 갈까요?
그건 아니죠. 내 감정이 좋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꼭 하는 것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증오를 버리고 용서하는 감정에 대해서는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내 직장 생활이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는 내 감정을 억누르고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 감정을 따라 행동했었네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건 너무하겠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나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라는 건가요? 하나님, 그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뭐 그렇게 나의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도 괜찮습니다만 정확히 말해서 그것은 저주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증오하는 사람에게 그게 가능할까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원수 같은 사람이 벌을 받거나 망하게 되길, 심하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본다면 우리 인간을 배신자 또는 원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 원수 같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먼저 생명을 바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자아를 앞세워 살아왔으니까요. 사실상 나도 예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네, 잘 보셨습니다. 증오와 미움은 죄악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것일 뿐 원수를 죽여서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악한 자를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길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군요.
목사님, 그런데 용서와 화해는 다른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를 향한 증오를 내려놨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져야 하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내가 아무리 원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화해는 양쪽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한쪽만 해도 가능하죠. 우리는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지만 화해는 상대방도 변해야 가능합니다.
그럼 용서했어도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때로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죠. 특히 그 사람이 계속 나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용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또다시 상처 줄 기회를 계속 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계속 거절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완성되지 못하는 거네요.
아, 정확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시작된 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용서는 시작되었지만 내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에 머물게 되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겠죠?
네, 잘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온 인류에게 미쳤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용서를 조롱하고 화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죠.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신명기 32장 35절, 40절에서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라.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에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혼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가만히 속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관한 모든 처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는 거죠.
나의 원수가 말하고 행동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니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정확하고 철저하게 심판해 주실 것 같아요.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생각하면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내가 스스로 상처받으면서까지 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용서하기가 어렵잖아요. 다만 내 마음속에서 증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넘겨드려야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와 증오를 버리고 원수를 받아주셨는지 그 축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시편 103편 8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유아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신다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원수를 증오하는 것보다 더 큰 증오가 우리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그 모든 죄악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증오와 진노가 쏟아지긴 했던 거네요. 원래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증오였고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죄에 대해 갚지 않으시고 원수 같은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책임을 동쪽에서 정반대 방향인 서쪽까지 던져버리셨다고 합니다. 무한대로 완전히 잊으셨다는 거죠.
그렇네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며 증오하신다면 우리 중에선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줘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용서는 오히려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증오를 멈추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입니다. 원수를 용서할 때 우리는 미움의 감옥에서 나와 자유의 땅으로 걸어가는 거죠. 네,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나 느끼신 점이 있다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사실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꼭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기잖아요.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관계가 틀어지고 증오와 미움이 생겼다면 그 자체로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 용서는 원수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는 거였어요. 증오라는 숯불을 내 마음속에 내버려 두면 내 마음이 타들어 가지만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판결과 처벌을 넘겨드리고 내 마음은 자유를 얻은 거죠.
그래서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올려놓는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원수 같은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보복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겨버리니 오히려 마음이 저는 편해졌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원수같이 행동했을지도 모르는데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용서해주고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렇네요.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나의 원수에게 증오를 뿜었지만 사실 나도 먼저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다른 사람에게 원수 같은 존재였을지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증오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에게 증오를 멈추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해결해야 할 숙제나 도덕적 당위성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와 온 세상이 구원받은 결과 서로의 마음속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지난 모든 원한과 증오를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하는 진정한 자유자이신 북준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두 분 자매님들은 교회 성찬 예식에 참여를 많이 했죠.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하시나요?
성찬에 참여할 때는 괜히 저의 죄를 그 성찬식의 빵과 예수님의 그 살과 그리고 포도주의 의미인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저의 그 동안에 지었던 죄 그리고 제가 고백하지 못했던 죄까지 하나님 다 씻겨주세요. 약간 이런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소리 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공동체에서 이런 그런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또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예수님의 그런 역사심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성찬은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말씀 선포와 함께 매주 행해지는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 성찬을 너무 미신화시켜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많이 축소되고 뜸하게 행하게 되었죠.
네, 제가 속한 교회도 1년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만 성찬식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인 만큼 내용에 왜곡이 없다면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찬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으로 중요한 믿음과 실천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작부터 맺어오신 언약의 완결편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경의 많은 언약 중 최종 언약이 예수님의 성찬의 언약이군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찬 예식을 본질에 충실하며 더욱 귀히 여겨야 되겠네요.
그래야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후에서 12장까지의 말씀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앞선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의 사랑의 애찬이 세상적 계급의 식탁으로 변질된 것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며 주의 만찬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더 이상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크게 격려했었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주고 고린도 교회의 변질된 애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아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바울은 성찬 예식 설명을 시작하며 이것이 주께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른 예식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나오네요.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후로 우리 선조들과 언약을 맺어 오셨는데요. 그것을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등으로 부릅니다.
목사님, 새 언약 하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말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에 새겨질 새 언약에 대해 말을 했는데요. 그 새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언약으로서 이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구원의 방식과 엄청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생명을 이어가지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몸은 음식 섭취를 통해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음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려면 재료를 씻고 익히고 자르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음식 재료가 죽어야 그것을 먹는 사람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가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군요. 성만찬의 음식들이 정말 예수님의 몸은 아니지만 그 언약의 참여함을 나타내는 것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 생명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념해야 합니다. 주님의 자기 희생적 삶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즉 종말이 이를 때까지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원리이며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라는 원리를 끝날까지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성찬을 세상의 계급주의로 진행했다니 바울이 충분히 격려할 만합니다.
성찬의 원리를 설명한 후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의 식사 문제로 돌아오는데요. 이런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이 주신 몸과 피에 대해 매우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임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울은 성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하면서 그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는 것이라는 중의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몸을 그의 성도의 몸, 즉 주님의 몸인 교회로 겹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네, 큰 범주에서 우리 안에 내밀한 죄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이 말씀의 문맥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귀한 자기 희생에 반하는 고린도 교회의 부환자들의 행위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본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주의 만찬과 그의 희생을 짓밟는 큰 범죄 행위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겠군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죄는 우선적으로는 이웃들과 더불어 사랑과 자비로 살고 있지 않은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바울은 그들이 성찬을 더럽힌 결과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죽음에 이른 자까지도 존재하게 되는 징계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가 맞습니다. 의인조차도 자기 죄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불의 때문에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지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를 살피지 못하고 성찬을 해서 주께 징계를 받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지만 징계는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고린도는 니느웨 성과 마찬가지로 내 백성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바로 세우시고자 때로 징계하시지요. 그래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을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바울은 교회 식사 모임 때 서로 기다리고 배고픈 사람들은 집에서 먹고 오라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성찬식은 복음을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찬에 드러난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기념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웃에게 정의와 사랑을 베푸는 일을 저버리지 않는 주님의 참된 성도들로 서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빛된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매님들은 모두 성령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동행하며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경험을 했고 그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인식하셨습니까?
저는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성격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고 막 그런 감정이 있을 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고백했을 때 그 어느 순간부터인지도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시점부터 제가 평안해하고 있고 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웃을 수 있나? 웃고 있네.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 편히 잘 수 있나? 자고 있네. 그런 것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셨네요. 네. 소리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또 이뤘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원하고 되게 열심히 노력한 것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네. 계획은 사람이 하고 노력은 사람이 할 수 있어도 그걸 이루는 거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많은 제가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그게 성령님의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좀 어떤 낙담을 했을 때 제가 막 아무것도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다 그게 안 되지만 그러니까 차분 평안하게 돌아오기까지는 무엇을 해도 잘 안 되지만 저는 찬양을 부르면 되게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령의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남조선엔 순복음 교단이 있는데요. 그 교단은 성령을 받으면 필수적으로 방언 현상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전에 어떤 부흥 사경회에서는 방언 받도록 특정 말을 계속 반복시키고 부흥사가 머리에 손을 얹고 강하게 기도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성령 받았다는 것을 방언 같은 특수한 초자연적인 경험으로 기준 삼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부어주신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령은 선택받은 특수한 사람들만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 날의 특이한 현상을 법칙처럼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성령 체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운을 띄우면서 새로운 주제인 성령의 은사 주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신령한 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선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교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성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교적인 형태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이방인 시절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데를 끌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사야 선지자도 나무를 베어서 뗄 감이나 가구를 만들고 남은 것으로 우상을 만드는 허망한 작업에 대해 말한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의 신전 행사 때 사제들이 이런 벙어리 우상을 들쳐매고 신도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말하며 끌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접한 사람들은 사제들이었고 신도들은 그냥 그것을 구경하며 참여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기도 많이 하고 신비스러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한 계급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의 철학의 영향도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들은 소위 성령파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합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교회 예배 질서를 어지럽히며 자신들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 특별히 선택된 자로 선지자 노릇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것은 그런 이교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성령을 받은 증거는 그런 신비한 체험이 아닌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예수의 십자가는 저주받은 것이거나 미련한 것이었다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바울이 말한 바 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주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당했었잖아요. 경제적으로 궁핍해야만 했고 죽음도 무릅써야 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도 박해로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고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님들, 성령받은 증거는 이처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성경이 명백히 증거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바른 기준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고 어떤 특징을 갖는지 말합니다. 삼행의 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각각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나 그것을 주시는 성령님은 같고 섬김을 위한 교회의 직분들도 여러 가지 있으나 그것을 주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실제로 열매를 거두는 사역도 여러 분야가 있으나 모두 성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모두 관여하고 계신 것이 은사이고 직분이며 사역이고 최종적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은사들은 누구에게 주어지며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각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 공동체 내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놀랍네요. 영적으로 특별한 계층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함입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나의 영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개인을 부각시키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주는 성도님들,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기에는 어떤 영적 교만도, 영적 우월함도, 어떤 계급의식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의도대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고유하게 주신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데 삼위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이 받은 성령의 은사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울의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언급은 여기뿐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도 언급되었죠.
맞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에베소서 4장 11절 등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특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는 유명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이 본문들에 나온 은사들이 성령 은사의 모든 종류를 다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가 은사의 종류의 전부는 아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은사들 몇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기에는 시대가 바뀌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조명되는 은사들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방금 살펴보았듯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를 염두에 두고 은사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 은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은사들입니다. 둘 다 설교나 권면, 가르침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목사님으로 볼 수 있는 감독, 장로들의 말씀을 연구해 성령의 깨우침을 주셔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초자연적 능력의 은사들인데요. 믿음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강력하게 신뢰해서 특별한 이적을 행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오직 주님만이 그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일에는 이와 같은 믿음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믿음은 모두에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고치는 은사입니다. 의료의 수준이 당시에는 많이 낮고 열악했죠. 그래서 지금도 병고침의 은사는 의학적인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열악한 지역에서 훨씬 자주 나타납니다.
저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북조선 성도님들이 하늘의 치유를 받았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엔 주님의 치유는 의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의료 상황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주님의 치유만을 바라볼 때도 나타납니다. 극단적으로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것도 믿음으로 병나는 것을 미신적으로 치부하는 것도 둘 다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다음으로 특별한 영적인 소통의 은사들인데요. 예언, 영들 분별, 방언, 방언 통역입니다. 이 네 가지는 둘씩 묶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이란 당시 사도와 선지자들이 행했던 복음에 대한 설교로 특별히 회개를 외치고 교회를 세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설교를 말합니다.
예언이라고 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군요. 율법은 기륭을 말하고 점을 치는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맞습니다. 복음에 대한 사도들의 예언은 성경에 모두 다 기록되어 끝났고 회개하고 믿음 갖도록 하는 예언의 말씀들은 다음에 나오는 영들 분별의 은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언의 동기가 사랑으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와 같은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방언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말로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그것과 다른 방언으로 로마서 8장 26절 27절과 같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탄식해 주시고 이 세상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 중 이런 신비한 언어를 하는 것으로 영적 우월감 가진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령한 계급의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방언은 아무래도 개인의 영성을 위한 유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려면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은 공공장소보다는 은밀한 초소에서 하는 것이 덕스러운 일이고 방언 통역도 특별한 상황과 장소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이 각각의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주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도록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다양하고 풍성하게 나누어 주신 것이 은사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성찰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완결편으로서 주님의 죽으심, 곧 자기 희생적인 삶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외면했던 행태를 바울은 다시 지적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찬을 지키고 먹을 때 서로 기다리라고 가르칩니다.
이어 바울은 성령의 은사 주제로 넘어가면서 신비로운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의 신령파 교인들이 영적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이교적 신앙관이라고 비판합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우선적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과 예수를 쫓는 삶입니다. 은사는 성령뿐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모두 관여하고 계시며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며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표적인 은사들로 교육을 위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초자연적 은사들인 믿음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를 말하고 영적 소통의 은사들로 예언, 영원 분별, 방언, 방언 통역의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는 자신이 영적으로 높음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바울은 성찬이 예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담긴 자기 희생적 삶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이기에 성찬과 성찬의 의미를 더욱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치십시오. 바울은 신비한 영적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영적 우월감을 가지는 것에 대해 이교적 신앙관이라고 비판하며 성령을 받은 증거는 우선적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과 고백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서 모든 교인들에게 다 주어지며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다고 말했음을 알려주며 은사의 영적 교만과 우월의식과 계급의식이 설 자리가 없음을 가르치십시오. 바울이 대표적 은사들로 지혜와 지식의 은사,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통역의 은사를 말했음을 알려주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들을 잘 분별하여 사용하라고 권면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